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미국과 북한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관계 발전이 미북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며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전날 열린 남북 간 대화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과 한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루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오 장관과 강경화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두 장관이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상호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종전 기념일인 오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헌납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늘 자민당 총재 이름으로 총재 특보를 통해 사비로 공물료를 납부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취임 이후 6년 연속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헌납해왔고 2013년 12월에는 직접 신사 참배에 나서 한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한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 50여 명도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한편 아키히토 일본 천황은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해 전후 오랫동안 이어진 평화와 세월을 생각하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인 목사 구금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터키가 일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두 배 인상했습니다. 터키 언론들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인상 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승용차의 관세는 120%, 술은 140%, 입담배는 60% 인상됐고 화장품과 쌀, 석탄 등에 대한 관세율도 두 배 인상됐습니다. 푸아트 옥타이 터키 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터키 경제에 고의적인 공격을 강행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터키 리라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면서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두 배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주 러시아 고위 인사와 만나 미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러시아 특사와 볼튼 보좌관이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날 예정이라며 현재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어제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위해 제네바에서 러시아 측 인사와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회동에서 다양한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러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해 양측의 고위급 접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글란주에서 무장단체 탈레반이 오늘 정부군 초소를 급습해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탈레반의 공격으로 경찰 9명과 군병력 35명 등 4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도 탈레반의 바글란주 공격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자, 올여름 세계 곳곳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고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무더위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공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 내용인데요. 이때까지 보인 기후변화에서 이 자연 요인들을 분석해 앞으로의 5년을 가상으로 적용해본 결과 지구가 주기적으로 보이는 내부 변동성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나타났던 온난화 경향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더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발생적인 요인이 지구 온난화를 더 강화한다는 설명인데요. 연구진은 하지만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난화과 이 지구의 자체적인 온난화 과정에 힘을 더해서 기온을 더 끌어올리게 된다며 지구 온난화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4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만 깼고 함경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34도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는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밭바다는 0.5에서 1.5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4도에서 33도, 신의주는 23도에서 3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6도에서 33도, 함흥은 22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9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엘라 피처럴드와 루이 암스트롱이 함께 부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오늘 밤 내 꿈을 꾸라고 노래하는 Dream a little dream of me. 들어보시죠.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Oh, how you linger on.
Still craving your kiss.
How you crave my kiss.
Now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ing this.
Give me a little kiss, sweet dreams, till sunbeams find you.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Bad, bu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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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Yeah,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s, dreaming
till something's fine. You keep dreaming,
gotta keep dreaming.
Leave the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you've gotta make me a promise. Promise t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중국에서 VOA 취재진이 사법당국에 붙잡혔다가 6시간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에 미 국무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이 터키가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를 크게 올린 소식, 이어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곡물료를 복납해서 이 주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중국 당국이 현지에서 취재 중이던 VOA 기자들을 억류했다가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했군요.
네, VOA 중국어 방송 소속인 펑 이빙 기자와 멀티미디어 담당 계약직 앨런 아이 기자, 이렇게 두 명을 중국 사법당국이 6시간 이상 억류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밤 산둥성 진안에서 순원광 산둥대 은퇴 교수를 취재하다가 당국의 강제 연행돼 구금됐는데요. 14일 새벽 6시간여 만에 풀려났습니다.
네. 자, 순원광 교수라면 얼마 전 VOA와 인터뷰 도중 공안에 강제 연행됐던 학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순 교수는 지난 1일 워싱턴에 있는 VOA 중국어 방송과 생방송으로 인터뷰하던 중에 이 공안에 전격 체포됐는데요. 이 당시 공안 요원들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 또 순 교수가 이들에게 다급히 항의하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이 전화를 타고 중계되면서 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올해 84살의 물리학자인데요. 순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정책과 이 대외 투자를 비롯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던 이 저명한 반체제 인사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순 교수가 이제 풀려났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 순 교수의 측근이 지난 13일 BOA의 석방 사실을 알려왔는데요. 이 풀려나긴 했지만 이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BOA 기자들이 이번에는 직접 순 교수의 집으로 취재를 하러 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BOA 중국어 방송 기자들은 이 순 교수가 사는 아파트 문 밖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순 교수는 펑 이빈 기자에게 이 구금됐던 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고 또 방송으로 언론의 자유를 표출할 수 있게 해준 BOA에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물에 있던 공안들이 인터뷰를 계속 방해했고요. 이들 이 중국어 방송 기자들을 각각 따로 자동차에 실어서 강제 연행했습니다.
네, 자, BOA 기자들은 어디로 연행됐습니까?
예, 펑 이빈 기자는 진안에 있는 대학 교정 내의 비밀 장소로 끌려갔고요. 앨런 아이 기자는 진안 외곽 지역으로 연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기자 모두 14일 새벽에 아무런 피해 없이 풀려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펑 이빈 기자가 갖고 있던 이 손전화 기기가 모두 못 쓰게 망가졌고요. 아이 기자는 공안들이 자신의 모든 전자장비들을 샅샅이 검색한 다음에 안에 있던 자료들을 내려받게 한 뒤에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VOA가 이번 사태 큰 우려를 표시했죠.
예. 아만다 베넷 VOA 총국장은 기자들의 석방에 앞서서 이 해당 취재진은 뉴스를 취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기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큰 충격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억류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도 중국 정부는 모든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기자들도 아무런 간섭 없이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앞서 발생한 이 순원광 은퇴 교수에 관한 사건이나 이번 BOA 기자 억류 사태에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이 중국 정부의 언론 탄압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는데요. 국제 언론 감시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성명을 통해서 시진핑 정권 하에서 중국의 언론 탄압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향한 이 같은 공격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순원광 교수도 BOA 기자들이 체포되기 직전에 바로 그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자, 순 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중국이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부족하다. 중국 당국은 언론의 자유를 차단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 기자들은 미국에 가서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미국 기자들은 중국에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국내 기자들뿐 아니라 외국인 기자들도 취재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법상 외국 기자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지 취재 여행을 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오랫동안 이 같은 법규를 무시하면서 외국인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방해해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터키가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올렸다고요?
네. 자동차의 120%, 술에는 140%에 달하는 초고율 보복 관세를 터키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단행했습니다. 오늘자 터키 관보의 대상 목록을 게시했는데요. 쌀과 과일, 잎담배를 비롯한 농산물, 또 석탄, 플라스틱, 화장품 등 다양한 목록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조처를 한 거죠?
미국이 먼저 터키 경제를 공격했기 때문에 맞대응하는 것이라고 터키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상호성 원칙의 틀 안에서 관세를 인상한 것이라고 푸아트 옥타이 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터키 국영 매체인 휴리에트는 미국산 수입품 대부분의 관세를 두 배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월요일자로 터키산 철광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두 배로 올려서 각각 50%와 20%씩 부과했는데요. 여기에 이 터키 정부가 맞서는 조치라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이 터키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올린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가 2년 가까이 터키 현지에서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쿠데타 배후 세력을 도왔다는 혐의인데요.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브런슨 목사는 무고하다면서 터키 측에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터키를 상대로 대대적으로 제재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 제재의 일환으로 이 철광과 알루미늄 관세를 올린 겁니다. 이에 맞춰서 이 현지 통화인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지금 터키 경제 전반이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네. 자, 터키 측은 경제난의 원인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미국의 경제 공격을 비난하면서 미국 전자제품 불매를 선언했는데요. 같은 날 터키 국영 터키 항공과 투르크 텔레콤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미국 언론 매체의 광고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터키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터키 측이 브런슨 목사를 풀어주지 않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크다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터키를 상대로 추가 제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터키 국영은행인 할크뱅크에 대한 제재를 조만간 단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로이터통신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터키 당국이 브런슨 목사를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터키 측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슬람 성직자 페틀라후 귤렌을 송환하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귤렌이 지난 2016년 쿠데타를 배후 조종했다고 지목했는데요. 이 귤렌의 신병을 인도받을 때까지 미국과는 어떤 합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 브런슨 목사가 석방되지 않으면 터키와는 어떤 문제도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73년 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인데요. 아시아 각국에서 행사를 치렀군요.
네,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됐는데요. 일본에서는 종전기념일, 한국에서는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정부 주도하에 기념식을 치렀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올해 이 종전기념일 행사의 의미가 특히 컸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올해 의미가 특별히 컸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헤이세이, 평성시대의 마지막 종전기념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의 연호를 따지는데요. 아키히토 천황의 치세 30년 차, 올해를 헤이세이 30년으로 부릅니다. 이 북한에서 주체 102년으로 올해를 가리키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내년 4월에 이 아키히토 천황이 물러나고 나루히토 황세자가 새로 즉위할 예정이라서 연호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본은 이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한 시대를 마감하는 종전기념일 행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도쿄에 있는 부도칸에서 제73회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열었는데요. 아키히토 천황은 전쟁의 참화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추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양심의 가책,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를 부각시키면서 그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네, 자, 아베 신조 총리도 추도사를 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총리는 전쟁의 공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하고 일본의 전쟁 범죄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거 일본 총리들은 전쟁 범죄와 식민 지배에 관해서 깊은 후회, 애도, 반성 같은 표현을 종전기념일마다 써왔는데요.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아베 총리는 이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전혀 밝히지 않아서 주변국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총리가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과 함께 또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졌다고요?
네, 이 도쿄 시내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오늘 일본의 여야 의원 50여 명이 함께 합동 참배하고 또 아베 총리가 곡물료를 복납했는데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정부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면서 반발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각종 전쟁에서 숨진 군인과 민간인들을 비롯한 246만여 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인데요. 그런데 이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2차 대전 A급 전쟁 범죄자 14명이 합사돼 있기 때문에 일본 지도 정치 지도자들이 여기를 참배할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참배와 곡물료 봉납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참배는 말 그대로 신사에 직접 가서 향을 피우고 절하는 것이고요. 곡물은 이 제단에 바치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 곡물료는 이 곡물을 구입할 헌금인데요. 이 제단 좌우에 세우는 화분인 마사카키가 가장 중요한 곡물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12월 현직 일본 총리 신분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다가 중국과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후로는 매년 마사카키나 마사카키 살 돈을 야스쿠니에 보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간접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일본 정치인들의 이런 야스쿠니 참배와 아베 총리의 곡물료 복납에 대한 이 주변국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잘못된 행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대변인 명의 성명을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전쟁 A급 전범을 합사한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면서 아시아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의 신임을 얻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일본이 비판했다고요.
예,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이 일본의 투항 기념일이라면서 야스쿠니 참배를 일본은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치권의 태도를 함께 비판했는데요. 73년 전 무조건 항복 선언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일본이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는 중국을 포함한 2차 세계대전 피해국 국민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민일보 일본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한국 정부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곡물료를 복납하고 참배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오늘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밝혔는데요.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래야 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다고요?
네,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73주년 광복절, 70주년 정부 수립 경축식을 거행했는데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함께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와 통일 경제 특구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내 4개 주에서 어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버몬트주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성전환자가 당선돼 눈길을 끕니다. 지난 대선 기간 잠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나포트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미국에서 항공기 조종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네 곳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죠.
네, 미네소타, 위스콘신, 버몬트 그리고 코네티컷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치러졌습니다. 프라이머리는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말합니다.
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 먼저 미네소타주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곳에서는 먼저 이 공화당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가 눈에 띕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곳 주지사를 지냈던 팀 폴렌티 후보가 헤네핀 카운티 커미셔너인 제프 존슨 후보한테 졌습니다.
네, 자, 폴렌티 전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경선에도 나선 경력이 좀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폴렌티 전 주지사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운 게 이번 예비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몇몇 언론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심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데 이 폴렌티 전 주지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란 장벽을 넘지 못한 걸로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주지사 선거 외에 미네소타주에서는 연방 하원 5구역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가 또 관심을 끄는데요. 일한 오마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 여성인 오마 후보는 이 소말리아 출신의 무슬림입니다.
네, 최근 다른 지역에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도 여성 무슬림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미시간주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라시다 탈리브 후보가 당선됐는데 팔레스타인계인 탈리브 후보도 여성 무슬림입니다. 네. 만일에 두 사람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무슬림이 연방 하원의원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미국 동북부에 있는 버먼트주 예비선거 결과를 좀 볼까요?
네, 역시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가 화제인데요. 트랜스젠더인 크리스틴 홀키스트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트랜스젠더라면 자기의 성별을 바꾼 사람을 뜻하죠?
맞습니다. 이 홀키스트 후보가 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자에서 여자로 성을 바꿨습니다. 홀키스트 후보는 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재선에 나서는 필스콧 현 주지사와 맞붙는데요. 만일 여기서 이기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전환자가 주지사가 됩니다.
네. 자, 버먼트주는 또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지역구 아닌가요?
네. 무소속인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예비경선에 나왔는데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 나왔지만 11월 이 중간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버먼트주 인근에 있는 코네티컷주 예비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곳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서 역시 민주당 경선 결과가 주목거리입니다. 특히 이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 결과가 눈에 띄는데요. 네드 라몽 후보가 이겼습니다. 라몽 후보는 중간선거에서 이기면 민주당 소속으로 3선 출마를 포기한 댄 몰로이 현 주지사를 잇습니다. 그 밖에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가 모두 5개 구역에서 진행됐는데 이곳들은 모두 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위스콘신 주가 남았죠.
네, 먼저 상원의원 경선 결과를 볼까요? 민주당에서는 태미 볼드윈 현 상원의원이 경쟁자 없이 확정됐고요. 공화당에서는 주 상원의원인 레아 무크미르 후보가 이겼습니다. 또 주지사 예비경선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스콧 워커 현 주지사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했습니다.
네, 자 워커 주지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었죠?
맞습니다. 경선에 나갔다가 중도에 사퇴했습니다. 워커 주지사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주정부 관리 출신인 토니 에버스 후보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 에버스 후보가 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3% 차이로 이 워커 주지사를 앞서고 있는 걸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
참고로 지난 대선에서는 이 위스콘신 주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근소한 차로 승리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번 중간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라이언 의장 지역구는 예비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위스콘신 주 1구역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랜디 브라이스 후보, 공화당에서는 브라이언 스테일 후보가 이겼습니다. 위스콘신 주 연방 하원 지역구가 모두 8군데인데요. 현재 지금 민주당이 3곳. 그리고 공화당이 5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예비선거가 끝난 캔자스주에서는 공화당 주지사 예비선거에 나갔던 잽 콜라이어 현 주지사가 패배를 인정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네, 개표 결과 표차가 아주 적었다고요?
맞습니다. 345표 차였는데요.
예.
결국엔 콜라이어 주지사가 이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크리스 코박 캔자스주 총무장관이 공화당 주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가 로버트 뮬러 특검에 기소된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는 소식이군요.
네, 1심 재판이 약 2주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오늘 최종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인단은 어제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매너포트 씨에게 적용된 그 혐의가 뭡니까?
네, 금융하고 세금 사기입니다. 검찰은 매너포트 씨가 동료인 릭 게이츠 씨와 공모해서 수입 6천만 달러 이상을 숨겼고 은행에 허위 서류를 내서 불법으로 돈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매너포트 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이 재판에서 매너포트 씨는 불법 행위가 진행되는지 몰랐고 모든 게 게이츠 씨 등 주변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 뮬러 특검이 매너포트 씨를 기소했지만 기소 내용이 이 특검이 조사 중인 러시아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 특검이 수사하다가 별도로 밝혀낸 혐의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하고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자,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인 게이츠 씨도 법정에 나와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게이츠 씨가 증언 때에서 이 매너포트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또 불법 행위를 공모하거나 자신한테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호인단이 게이츠 씨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가 외도를 하고 매너포트 씨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재판이 오늘 마무리되는데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 배심원단이 있는데요. 배심원단 12명이 이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평이 평결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어떤 평결이 나올까요?
지금까지로서는 많은 전문가가 매너포트 씨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합니다. 구두 증언도 있지만은 서류같이 분명한 증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너포트 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군이 조종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네, 미국 민간 항공사들 역시 조종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규모 지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조종사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군요.
네, 자, 조종사가 얼마나 부족한 기에 그런 겁니까?
연방항공국 통계를 보면요. 1987년에 미국 안에서 항공기 조종사 수가 82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난 30년 동안 숫자가 30%나 줄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기준으로 61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이 비행기 여행은 오히려 크게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항공업계는 앞으로 20년 동안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두 배로 늘어서 2036년에 78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방항공국은 같은 기간에 조종사 수는 한 해 2만 2천 명 이상 줄어들 걸로 전망합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은퇴를 앞둔 조종사가 무척 많다고 합니다. 미국 규정에 따라서 만 65살이면 조종사가 은퇴해야 하는데 미국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앞으로 15년 동안 소속 조종사 1만 5천 명 가운데 75%가 은퇴할 걸로 예상합니다. 또 델타항공의 경우에는 조종사가 1만 4천 명이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은퇴 연령에 이르게 됩니다.
네. 자,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조종사들이 많이 은퇴하더라도 이제 새로 조종사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예.
2001년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난 뒤에 이 항공기 테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민항기 이용이 크게 줄어든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 많은 항공사가 합병하거나 도산하면서 조종사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국 항공사로 가거나 아예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전에는 조종사들이 보수도 많이 받고 선망의 대상이었는데요. 요즘은 뭐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하죠.
네.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답니다. 또 조종사들 가운데는 미군에서 복무하다가 제대한 뒤에 민간 항공사로 넘어오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옛 이야기라고 하는군요.
네. 자, 그러면 항공사들은 이런 조종사 부족 현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 뭐 조종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역 항공사의 경우에는 2016년에 초봉이 한 해 3만 달러인데 요즘 5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학생당 5천 달러까지 조종사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항공사도 있고요.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 과정이 있는 8개 대학하고 연계해서 졸업 후에 바로 취직할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세라 베럴리스의 노래입니다. 난 다시 당신의 중력에 빠지고 싶지 않아요. 날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노래하는 그래비티 들어보시죠.
chains. I never wanted anything so much than to drown in your love and not feel your rain.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캔자스주는 해바라기 꽃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얼마나 해바라기 꽃이 많은지 해바라기 주다 이런 별명이 다 있을 정도죠. 한여름에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게 펼쳐주는 벌판을 가득 메운 노란 해바라기 꽃들 얼마나 장관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캔자스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캔자스는 미국의 중서부, 미국 대륙의 거의 한가운데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캔자스는 미국의 허틀랜드, 심장부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캔자스가 시골 깡촌이라고 생각하는 타 지역 사람들을 한방 먹이는 어쩐지 자존심이 뚝뚝 묻어나는 듯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캔자스라는 이름은 캔자스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카제라는 원주민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한다고 해요. 카제족을 캔자라고도 하는데요. 바람의 사람들, 남풍의 사람들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캔자스 주의 면적은 약 21만 제곱킬로미터, 50개 주 가운데서는 15번째로 큰데요. 반면에 인구는 2017년 기준 300만 명 정도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35번째에 불과합니다. 이 캔자스가 미국 연방에 가입한 건 1861년, 50개 주 가운데서 34번째로 주로 승격됐고요. 그전에는 캔자스 준주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주들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북부주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는데요. 캔자스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리처드 스몰리 캔자스 주 관광청 홍보관 도움말 들어보시죠.
Time frame leading up to America's Civil War, Kansas was
남북 전쟁 당시 캔자스는 노예주가 되느냐 자유주가 되느냐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캔자스는 지리적으로 보면 남부에 좀 더 가깝지만 주민들 대다수는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었죠. 하지만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 때문에 캔자스는 남부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결국 양측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피를 많이 흘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인근 남부주들의 노예제도 찬성주의자들이 습격해서 노예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피 흘리는 캔자스라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남북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캔자스주는 북부군에 속해서 싸웠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적 현장들이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Give me a home where the buffalo roam, where the deer and the antelope
play. 네, 캔자스주 날씨 한번 보죠. 캔자스주는 여름 평균 섭씨 17도 정도, 겨울 평균 5도 정도 되는데요. 한참 무더울 때는 40도에 육박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안경호 캔자스주 한인회장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위도가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확실하게 있는 지역입니다. 여름이 좀 덥고 겨울은 한국보다 좀 더 춥습니다. 토네이도가 1년에 뭐 수백 번 오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토네이도 아주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데요. 1년에 크고 작은 토네이도가 수백 번 온다고 하니까 피해는 없을까요? 캔자스주에서 26년째 살고 있는 안경호 씨 대답 한번 들어보시죠.
아, 근데 토네이도가 보니까 토네이도 경로가 있더라고. 자기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가든 도심지 개발할 때 그 통계를 내가 이제 토네이도가 잘 안 오는 지역에 도시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의 피해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26년 사도 한인들이 토네이도 피해를 봤던 사람 한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게 사이렌이 붑니다. 토네이도 오고 있다고. 주거 지역에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없고 벌판에 있는 조그만 동네들 그런 데라도 피해를 주고 있고 그래요.
캔자스 주의 주도는 토피카고요. 가장 큰 도시는 위치토입니다. 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도시는 캔자스 시티고요. 오버랜드 파크는 캔자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곳 순위를 꼽으면 늘 선두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미국 사람 중에도 캔자스주의 주도를 토피카가 아니라 캔자스 시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캔자스라는 말이 들어가서일 텐데요.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캔자스 시티를 미주리주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안경호 씨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캔자스 시티 자체가 길 하나 사이로, 길 하나 사이 주 경계가 돼가지고 그 동쪽은 미주리 캔자스 시티, 저쪽은 이제 캔자스 시티 캔자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미주리주는 캔자스주 바로 동쪽에 있는 주인데요. 캔자스 시티는 정확하게 캔자스주와 미주리주 경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경계로 주의 경계가 나눠진 건데요. 일종의 분단 도시인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캔자스시티에서 왔다고 하면 미주리 캔자스시티냐, 캔자스에 있는 캔자스시티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캔자스주 쪽보다는 미주리 쪽에 있는 캔자스시티가 더 잘 산다고 하네요. 이런 몇몇 도시들을 빼곤 캔자스 주도 대부분은 다른 중서부들처럼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어디나 흔한 게 옥수수밭 콩밭이고요. 소, 돼지를 기르는 목장입니다. 캔자스주에서는 특히 밀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데요. 리처드 스몰리 캔자스주 관광청 홍보관의 설명입니다.
Mostly we're known for wheat, oftentimes referred to as the wheat state.
캔자스주는 밀을 가장 많이 경작합니다. 그래서 wheat state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캔자스 사람들은 1800년대부터 밀을 재배했는데요. 하지만 해충들이 많이 생겨서 경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새로운 품종의 밀이 들어왔는데 그건 벌레가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밀을 많이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 전국에서 생산되는 밀의 5분의 1 정도가 바로 캔자스산입니다. 그래서 캔자스는 전 세계의 빵 바구니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캔자스주의 공식 별명은 The Sunflower State, 해바라기 주입니다. 노란 해바라기 꽃과 빵 바구니, 어쩐지 포근하고 정겨운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캔자스주에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약 7천 명의 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캔자스주는 한국과 인연이 꽤 깊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안경호 캔자스주 한인회장 설명 들어보시죠.
이제 보수적인 백인들 많고 근데 이분들이 참 소수민족에 대한 사랑이 좀 대단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해가지고 한 교회에서 38명이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나간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대구 개성고등학교 뭐 이 많은 학교 200개를 교회 학교를 만들었다 하더라고. 그 교회에서 1910년도경에 한인 상공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독립군도 양성하고 1919년도에 그 서재필 박사가 여기 와가지고 독립협회의 지부를 세우면서 한인회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영락교회 그 지으신 한경직 목사님도 여기 계시다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캔자스 한인 동포 역사가 상당히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지역이 이 캔자스 지역입니다.
네, 끝으로 리처드 스몰리 캔자스주 관광청 홍보관에게 캔자스 주 자랑을 좀 부탁했는데요. 스몰리 홍보관은 가장 먼저 사람을 꼽네요.
I tell you the people here are very friendly and very easygoing. Kansas offers
캔자스의 자랑으로 저는 친절한 사람들을 들고 싶습니다. 보통 중서부 사람들은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소탄한 사람들이죠.
맛있는 음식도 캔자스의 자랑인데요. 특히 야외에서 구워 먹는 소고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65년 만에 한국 전쟁 참전 미군 유해 55구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감사함을 표현했는데요. 이 트윗 한번 살펴볼까요?
Thank you to Chairman Kim Jong-un for keeping your word and starting the process of sending home the remains of our great and beloved missing fallen. I am not at all surprised that you took this kind action. Also, thank you for your nice letter.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Keep는 간직하다, 유지하다는 뜻이고 word는 말이라는 뜻인데요. Keeping your word는 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Keep my word. Keep my word. Keep my word.
약속을 지키다.
Thank you to Chairman Kim Jong-un for keeping your word.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Start는 시작하다는 뜻이고 process는 절차라는 뜻이죠. Start the process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and starting the process of sending home the remains of our great and beloved missing fallen.
실종된 위대한 사람들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시작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볼까요?
Keep, 간직하다. Word, 말. Keep my word,
약속을 지키다.
Start,
시작하다.
Process,
절차.
오늘 유해 송환에 대한 트럼프의 트윗을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오늘 대한민국이 35년 동안의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마침내 광복을 맞이합니다. 미국은 앞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이에 히로히토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한다고 연합국에 통고합니다. 그 결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됐고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한국이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후 9월 2일 미국 군함 미주리오 선상에서 항복 문서를 공식 발표하고 이로써 6년여에 걸친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립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던 1969년 8월 15일 오늘 I think you people have proven something to the world that a half a million kids can get together and have 3 days of fun and music and have nothing but fun and music and I got 미국 뉴욕 북서쪽의 작은 마을인 우드스탁에서 대규모 락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우드스탁 축제라고 불린 이 공연은 지미 핸드릭스, 조안 바에즈, 제니스 조플린 등 당대 최고 가수들이 참가한 예술인들의 축제로 45만 명 이상이 이 축제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반전 시위, 흑백 간의 인종차별 등으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때에 열린 우드스탁 축제에 참가한 학생 운동가와 히피족들은 강렬한 락음악에 몸을 맡긴 채 사흘 밤낮에 걸쳐 평화를 노래하고 반전을 외쳤습니다. 히피 문화가 락과 결합한 자리였던 이 축제는 격변의 시기를 살았던 젊은이들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몫을 합니다. 평화와 음악의 사흘이라고도 불린 이 우드스탁 축제는 훗날 평화운동의 전설로 기록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